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3절 우리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다 같이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3부가 시작이 되니까 어느 그 큰 책을 읽을 때는 이게 크게 부분 부분 나누는 게 파트 파트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가지고 한 두어 시간 이제 공부를 해요.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지만 전체가 66장인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건 1장에서부터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이렇게 크게 둘로 뚝 하고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위해서 조금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 간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36장 1절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는 마치 음악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후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그 박자가 틀리거나 조가 틀리거나 해서 잠깐 곁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브릿징 한다고 그러거든요. 연결시킨다라고 하는데 36장에서 39장은 40장부터 66장까지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마치 축구로 이야기를 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해프타임 있잖아요. 그 해프타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프타임에 이사야는 지금 35장까지 아수르가 공격해 온단 말이야.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장래에 되어질 일을 이미 되어진 것처럼 예언을 해왔어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아직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이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질 거다.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미래를 이미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3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라인은 이야기의 라인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스토리 라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한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수르가 너희들을 공격해서 너희들의 유다 땅을 다 쑥대밭처럼 만들게 되겠지만 그러나 멸망을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거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그게 3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이야기,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이 쭉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36장에서 39장은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 속에서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서론처럼 하다가 끝날 거예요. 1장부터 35장, 사실은 1장부터는 아니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서론이지만 아무튼 35장까지 너희가 아수르한테 힘들게 어려움을 당할 거야. 왜?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서 36장에서 39장까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역사적인 일을.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기록을 해요.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위한 예언이었죠. 그 기억하세요? 유다에게 징벌이 있을 거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다.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유다를 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 이야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축복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만약에 죄를 지면 이렇게 야단 맞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결국에는 축복을 받을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 전체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앞에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자막을 주세요. 맨 앞에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참 구원은 애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발견된다. 이게 주제라고 했어요. 28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예,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구원과 미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36장에서 39장은 중간 연결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연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6장에서 39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수르가 침입해 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큰 그림을 머릿속에 간직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35장에서 36장 넘어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요. 또 39장에서 40장 넘어갈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읽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구도를 머릿속에 잘 간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지난 동안에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할게요.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북왕국이 있었고 그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누구를 공격해 왔어요?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이사야가 아하스를 불러서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Nope.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빌미를 가지고 서쪽으로 쭉 오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연도가 기원전 722년이에요. 멸망을 시키고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유다의 모든 땅들을요, 그냥 쑥대박을 만들어요.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달랑 성 하나 남았어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 아하스는 Nope,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36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미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36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다르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36장에서부터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6장과 37장은 특별히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되어 있고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왕기하 18장 19장을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산헤립,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산헤립이에요. 산헤립의 이 실록,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선 왕조 실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도 그런 왕의 실록이 있는데 이 왕의 실록 그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의 그 왕들의 기록에 이 산헤립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에요. 그냥 허황되게 소설 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35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이제 36장에서 비로소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결론은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개입을 시키고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멸망을 시키는지의 이야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죄를 지니까 유다 백성을 야단을 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단을 치시는데 원수를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게 하셔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을 야단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그 원수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우리가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원수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하나님은 원수를 도구처럼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까지라도 도구로 들어서 방맹이로 들으셔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했죠. 이때가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기원전 701년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북왕국이 몇 년에 멸망했다고 했어요? 기원전 722년이니까 약 20년이 지나서 아수르 왕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0년 동안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 집적되고 돈 받아가지고 금은 모아 받아갖고 조공 받아가지고 그리고 포로를 잡아가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선 왕조 실록처럼 아수르의 실록에 의하면 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함락을 시켰고요. 그리고 포로를 20만 명을 잡아가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로 보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빼앗아 가졌는지 몰라요.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갑니다. 히스기야가 아예 싸가지고 가서 조공을 드려요. 살려달라고. 그러는 상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절과 2절을 보면 1절 끝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매 그랬죠. 연결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2절의 맨 앞에 거기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and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래서 1절은 먼저 내려와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모든 성들을 다 취하고 났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열왕기 하에 가면 다 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막 조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알았다 그러고 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을 바꿔먹어요. 바꿔먹고 나 이거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은 아수르에게 이렇게 막 머리 숙이고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또 쳐들어와서 어디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라기스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 있어요.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라기스까지 왔어요. 라기스에 와가지고 그리고 사신의 이름은 랍사게예요. 랍사게를 보냈는데 랍사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처음 나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예요. 이 장소가 처음 나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 앞에 자막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아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난다. 자,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가서 아하스 왕 만나라 해요. 그 말이에요. 근데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세탁장 윗못 그 물가 옆이잖아요. 그렇죠? 세탁장 옆에 거기에요. 거기에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당신이 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했던 데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근데 그 똑같은 장소에 아수르의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책의 이름이에요. 랍사게 군대 장관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의 사신을 만난 장소가 그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믿을 거예요. 라고 원수인 아수르를 불러들였던 바로 그 장소. 그 마음에 결심을 했던 그 장소에 이 유다 백성이, 유다의 사신이 그 아수르, 원수인 아수르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고 비굴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히스기야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히스기야는 37장으로 가보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아하스하고 똑같은 결정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징조를 어떻게 보여주세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죠. 그리고 그 병에 들었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죠. 그 사건과 연결을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명이 15년이나 늘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7장의 배경은 유다를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믿었던 아하스지만 그러나 36장 37장에 가서의 배경은 세상이 아수르가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찾아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수르가 협박을 합니다. 아수르가 협박을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아, 대단한 모습으로 협박을 하는데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 협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 약속했잖아. 우리를 섬기겠다고, 우리에게 조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 협박의 내용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할게요. 아, 정말 못 봐주겠어요, 그 협박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 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고 살 수가 있을까? 다음 절, 4절부터 시작해서 쭉 되어지는 내용은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8장에 가면 여기에 오늘 말씀에는 그 누구예요? 랍사게 혼자서만 온 거로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요. 다르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랍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오는데 어쨌든 이 랍사게가 대표예요. 대표가 돼서 지금 오고 있는데 얼마나 가까운 곳에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도를 좀 갖고 왔는데요. 저 지도가 지금 예루살렘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고요. 밑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라기스예요. 지금 아수르가 쭉 다 멸망을 시키고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진영을 차렸는데 예루살렘까지 60km밖에 안 돼요. 멀지 않아요. 큰 군영을 차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랍사게로 하여금 군대를 데리고 협상하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 협상이지 협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신으로 가면 그냥 서너 사람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가고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엘리야김을 보내서 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랍사기는 지금 누구에게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같지만 히스기야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목표는 히스기야에게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윗모 수도가라고 하는 이 자리가 아수르 왕으로 왕에게로 마음을 줬던 아하스의 자리였잖아요. 이게 오늘 결론이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차이점을 하나 보십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났던 곳입니다. 맞죠? 7장에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났던 장소입니다. 오늘 이 36장에서는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사신들을, 신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히스기야 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스기야 뒤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났고 이제 37장 가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요. 똑같이 이사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후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힘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배후로 두고 계십니까? 악한 원수 마귀의 배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우리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돈을 의지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해서 잘 빠져나왔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해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도 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질문을 던진다면 이제는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배후에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뒤에 이사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배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백마타고 다시 오시는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아수르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 조그마한 나라, 아니 이제는 성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